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5일 무장 조직 탈레반에 의한 두 건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폭발은 카불에 있는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아프간 장성 한 명과 경찰 간부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친 사람이 91명에 이른다고 아프간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방당국은 공무원들이 귀가하는 퇴근 시간에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사상자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아시아 관계 증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과 함께 중국의 세력 확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화요일 분양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은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협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과 영국이 5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5일 니콜라스 호스턴 테헤란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대사로 승격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날 하미드 바에디에자드 런던 주재 이란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는 영국과 이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라며 이를 통해 인권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영국은 지난 2011년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에 있는 영국 대사관을 습격하면서 외교 관계가 단절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3발 중 2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발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황주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당국은 북한이 이날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5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하고 폐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주관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려면 금융과 재정수단은 한계가 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정상선언문을 통해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거시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즉각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공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150톤 규모의 탄약을 제공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3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충실한 우방국을 돕는 것은 리투아니아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한 것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군내 반공과 전투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탄약은 주로 AK-47 소총에 사용되는 실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실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우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5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1000km 정도를 날아 일본 방공 식별구역 안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 지 12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의 이번 논의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상이 어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지도자는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한반도의 군사 긴장 조성을 위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낮 12시 14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가량을 비행했으며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로 한반도를 넘어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사전 항행경보 발령 없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으로 발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이후 12일 만이며 로동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임을 보여주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런 도발로 북한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과 대북 제재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 종료 직후 이뤄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나흘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G20 정상회의와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9월 초에도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기술 향상 차원을 넘어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노동미사일의 경우 발사 준비에 보통 2-3일, 그리고 발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해 사전에 도발을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20와 같은 다자적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너희들끼리 논의를 해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고도화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굳은 결기를 과시하는 거라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뭔가 한반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평화가 누구 손에 달렸느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봐야죠. 당신네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지 말라. 한반도 평화의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쥐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 시행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대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로동미사일 발사로 위협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의 이번 논의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안보리가 북한의 계속되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론 성명을 통해 규탄해왔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VOA에 북한의 이런 도발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상은 5일 양자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그러나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수단일 뿐이라며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5일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의 현지 브리핑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하여 그러한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사드의 한국 배치가 공식 발표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 측을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으로 설득하는 한편 대북 압박 공조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중국과는 무관하게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특히 그 연장선에서 북핵 문제가 사드 배치의 핵심적인 이유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런 점에서 북핵 해결되면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중국의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한 아주 원론적인 입장들을 좀 보다 분명하게 천명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 국민이 느끼는 위협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한중 두 나라가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 한중은 물론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나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한중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선 상대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구동존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는 데 대해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구동존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한중이 지속적으로 양국의 입장, 서로 다른 입장을 좁혀나가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그 해결해 나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이룩한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내년에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연이어 가진 양자회담의 의미와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한국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에 한국과 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먼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 사드 문제로 한중 간의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G20 개최국인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그 시진핑 주석은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은 그만큼 한중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박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가 결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필요성도 없어진다. 이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즉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 위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의견 교환을 한 것이 이제 회담의 의의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도 양국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는 이제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졌고요. 이렇게 실제로 만났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 이것은 하지만 또 기정사실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지만 이 한중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는
네.
점에서는 저는 되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 역시 한국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확인한 것도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어떤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 이런 데 더 큰 의미가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한반도 비핵화 3원칙, 또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한국이 우려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라는 점을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입장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국도 협력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사드 등 무력 조치에 대한 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중국에겐 부담스럽다, 이런 네.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 6자회담, 중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6자회담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같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사드 문제를 놓고 한미 중 간의 포괄적인 논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소통을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 중 간의 논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는데
네.
미중 간의 입장이 많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네.
장기간에 걸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뭐 3자 논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더라도 한미 간 또 미중 간 한중 간의 논의는 계속 지속을 하면서
네.
3자 간의 논의 채널을 마련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뭐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한중 간의 그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뭐 중국의 이른바 경제적 보복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좀 이런 우려들이 좀 잦아들 것으로 보십니까?
국내의 우려는 아마 뭐 한류나 이런 점 등에서 특히 좀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국내적인 분위기가 한류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구체적인 경제 보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모두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맞고 양국 관계를 일정 정도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런 우려가 크게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3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사드는 직접적으로 중국 안보에 저해가 되는 것이라고 중국이 보고 있고요.
네.
러시아는 이 사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보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나토의 미사일 방어 협력에 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현재 중러 관계가 최상의 관계이고 국제 문제에서 여러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러시아가 사드에 대한 반대를 표현한 것이지
예.
직접적인 안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이 동북아의 여러 그 정상들 간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과 북한의 7차 당대 이후에 의사소통 채널이 회복되었다는 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지속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현재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경제협력은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소원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이 계속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이런 지방정부의 이익과 관련된 협력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중, 한러 정상회담 결과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한국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3년 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붙여온 경칭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내나라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헌법 최신판 서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붙는 수령과 영도자라는 경칭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나라가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헌법에는 다만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고 한국의 연합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개정되기 전인 2013년 북한 헌법에는 김일성 주석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위대한 영도자라는 경칭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박사의 분석입니다.
수령의 후계자인데 수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과 동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령과 영도자라는 말을 뺄 수는 있겠으나 좀 이해하기 힘들고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칭 생략과 함께 북한에 개정된 헌법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북한 헌법에 신설된 제6장 국가기구의 제2절 국무위원장 조항 등에서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라며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북한 헌법의 이 같은 태도는 김일성 3대의 권력 세습을 희석시키고 김정은 집권의 객관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의 진단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김일성, 김정일 수식어를 바꾼 것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대신 김정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오는 7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2016 하계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 선수 2명이 출전합니다. 북한이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장애인 운동 선수들의 최대 축제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장애인 올림픽이 오는 7일 시작됩니다. 오는 18일까지 12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175개국에서 4,500여 명의 선수들이 23개 종목에 걸린 528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은 이번 대회에 육상 경기에 2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소식통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은 육상 장거리 달리기와 원반 던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김문철 위원장 등 북한 선수단이 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우 장애인올림픽 공식 웹사이트에는 북한에서 김철웅 선수와 송금정 선수가 출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철웅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수영 종목에 출전했었지만 이번에는 육상으로 종목을 바꿔 5,0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김 선수는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 5,000m 예선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리우 장애인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에 여자 탁구 선수로 출전했던 송금정 선수는 육상 원반 던지기로 종목을 바꿔 이번 대회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두 번째 출전하는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 탁구와 수영 선수들을 와일드카드로 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은 신체나 감각에 장애가 있는 운동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1960년 이탈리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리우 대회가 15번째입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때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던 북한은 2012년 런던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수영 종목에 림주성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은 2014년 한국 인천에서 열린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육상과 수영, 양궁, 탁구 등 4개 종목에 선수 9명 등 3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 선수 81명 등 139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고 금메달 11개 이상으로 종합순위 12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이 홍수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엔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가 큰물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에 긴급구조팀을 파견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타판 미슈라 주 북한 유엔 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의 상주대표는 3일 북한 내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태풍으로 인한 북한 홍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OA가 3일 단독으로 입수한 이 이메일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함경북도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회령시와 문산군, 연사군, 청진시, 김책시, 경송군, 길주군, 나선시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홍수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6,700여 가구가 파괴되고 7,000 가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슈라 상주대표는 밝혔습니다. 미슈라 상주대표는 홍수로 도로가 파손되고 다리가 무너져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립돼 있으며 전화 서비스도 단절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회령시의 피해가 심해 가옥 2천 개 이상이 물에 잠기고 1천 개 이상의 집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어도 2만 6천여 가구가 식수도 없이 고립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슈라 상주대표는 조선적십자회가 임시 천막과 물통, 수질 정화제, 담요 등이 포함된 긴급 구호 세트 2,500여 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에 밀가루를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구기금도 홍수 피해 대응에 미리 구축해 놓은 구호품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슈라 상주대표는 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피해 상황을 전해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풍자하는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자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통해 재미를 느낄 뿐 아니라 독재 정치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풍자한 게임 Dear Leader가 내년 2월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경애하는 지도자라는 뜻의 Dear Leader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참모들 사이의 회의를 상상하며 노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제작한 팀 허칭스 씨는 VOA에 김정은은 이 시대의 끔찍한 독재자의 대명사이기에 그를 풍자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 chose the parody Kim Jong-un. He is the shining example of a horrific autocrat in our day and age.
이 게임은 5명에서 9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내가 김정은이다 라고 먼저 외치는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김 위원장의 참모가 됩니다. 이어서 정책 카드를 한 장 고르면 회의 안건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 요원들이 우리나라로 라디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이런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참모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법을 내고 이후 김정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참모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모욕한 뒤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후 참모들은 일제히 박수를 친 뒤 한 명씩 돌아가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법이 왜 훌륭한지 이유를 대며 칭송해야 합니다. 김정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드는 참모를 고르면 그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되고 다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Because Kim Jong-un is the dictator. And I really want to reinforce the fear, even the advisors, even the intimates of a dictator must feel.
허칭스 씨는 김정은은 독재자이고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가장 친밀한 참모들조차 느끼고 있을 두려움을 이 게임을 통해 구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 미국인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웃긴 뚱보로 조롱거리로만 여길 뿐 그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허칭스 씨는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 구매자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My intent with this game to lure people in to have fun, to then give them an insight through play into what I
재미를 찾는 이들이 게임을 하도록 끌어들인 뒤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독재자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게 제작 의도라는 것입니다. 게임에는 연좌제나 대량 아사 등 북한과 관련한 실제 정보들을 적어놓은 종이가 있는데 게임을 끝내기 전에 모두가 이 종이를 소리내어 읽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칭스 씨는 자신은 한반도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며 단지 국가의 억압이 끔찍하게 치달은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임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이 시간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에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인데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의 북한 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중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사나 자필 진술서,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해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기록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겨져 관리 보존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자 처벌을 위한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31일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
또한 별도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인권 관련 단체 각종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로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 특히 이제 NGO, 시민단체들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주었었고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그런 재원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통해서 이런 북한인권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밖에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국제단체들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실행하기 위한 제도나 그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1200만 달러,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85만 달러, 그리고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추진에 48만 달러를 각각 책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폐기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면서 10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 측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 측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만 악화시킨다고 보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입니다.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연대에 대해 보조를 마쳐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 북한 내부 요인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포괄적이고 잔인한 인권 실태들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야당은 북한인권 증진 법안을 내놨고 여당도 그해 11월에 이제껏 발의됐던 안들을 통합해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여야는 법안의 명칭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부서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면서 최종 법안에 합의했고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의와 당시 한국 국회의장입니다.
북한 인권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한국통일부는 지난 4월 29일에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북한인권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정치적 문제로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시행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리 인민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북한 체제에 대한 전면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사드와 한중관계,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열었는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중관계에 대한 한중관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한중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 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을 주제로 한 제1회 한중 서울평화포럼이 지난 1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번 회의를 주최한 통일아카데미의 조종익 사무총장입니다.
서울 평화 포럼은요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중 관계,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한중 관계가 약간 좀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런 긴장 관계에 대해서 한중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 어떤 한중 관계의 어떤 해법을 좀 풀어가고 그다음 민간 차원에서 실제 이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부터 한반도 통일을 좀 준비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좀 서울 한중 포럼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은 지난 1980년대 중반 대학가 주체 사상의 교범이었던 강철 서신의 작가로 한국의 두사파 이론을 처음 소개한 인물이었는데요. 1990년대 말 주체 사상의 회의를 느끼고 전향한 북한 인권 운동가입니다. 김영환 위원은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불가피하며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면 배치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반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 한국이 중국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방에 있어서나 외교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동북아시아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힘, 외부의 힘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 정부가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서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 그런 반발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화시킨다든지 그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가는 것은 한중관계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은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덩의원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덩의원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향후 한중 관계가 매우 험난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사드 문제가 대한반도 정책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발전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를 위해 핵 발전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한국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리카이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정지웅 复旦대 한국연구센터 주임, 왕샤오커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부교수,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통일교육 전문가와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반도 문제긴 하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기도 하고 협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외교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뭐 협력을 받아야지만이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중 관계가 근데 항상 뭐 이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다 각자의 국가의 그 국익에 따라서 예전부터 뭐 중국이 필요할 때마다 지금처럼 약간 국면이 약간 경색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무난히 흘러가고 저희 정부가 조금 더 활발히 활동을 해가지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중국의
중국에도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도움도. 긍정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서 통일의 한반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참석했어요.
중국 국경 지역 부근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특히 북한 내부에서 자아운동을 하시는
한편 이날 한중서울평화포럼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통일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는데요. 9개국 60여 명의 전문가 학자로 이뤄진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은 오는 10월 한중일 서울평화포럼, 11월에는 동북아 5개국과 탈북학자들의 서울평화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6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21, 낮 최고 24도입니다. 개성은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부도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집니다. 함흥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청진 최저 19도, 최고 24도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1.5에서 2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9월 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아시아 관계 증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과 함께 중국의 세력 확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 분양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은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협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오일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한 두 건의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폭발은 카불에 있는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아프간 장성 한 명과 경찰 간부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친 사람이 91명에 이른다고 아프간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방당국은 공무원들이 귀가하는 퇴근 시간에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사상자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5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하고 폐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주관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려면 금융과 재정수단은 한계가 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정상선언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고 거시경제정책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즉각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3발 중 2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발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황주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당국은 북한이 이날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가봉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4일 알리봉고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경쟁 상대였던 장핑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폭력 사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대통령 선거 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손실을 개탄하며 모든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는 지난해 이슬람 절기인 하지 성지 순례 도중 발생한 압사 사고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했습니다. 하메니는 5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무자비한 사우디 당국이 부상자들을 숨질 때까지 폐쇄된 공간에 가둬놓아 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 메카에서는 전 세계 신도들이 대거 몰린 가운데 압사 사고가 발생해 2,4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이 가운데 464명이 이란인 사망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영국이 5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5일 니콜라스 호프턴 테헤란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대사로 승격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날 하미드 바예드 에자드를 런던 주재 이란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는 영국과 이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라며 이를 통해 인권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